제2절 옳고 그름의 척도로서의 유용성. 유용성의 원리. 그맨첫 번째 문단 옆에다 유용성의 원리를 쓰시고, 공리주의 윤리학의 기본 개념은 한 행위가 유용하다면 그 행위는 옳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곧 어떤 목적에 유용한가라는 질문이 나올 것이다. 곧 옆에다가 question이라고 쓰시고, 그 물음에 대한 공리주의자의 대답은 본래적 가치를 갖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용할 때 그 행위는 옳다는 것이다. 자, 퀘스천에 대한 answer이죠. answer이라고 쓰시고, 그 두 밑에 내려온 본래적 가치란 어떤 것이 어떤 더 높은 목적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 자체로서 가치는 가치를 의미한다. 그래서 그 본래적 가치라고 옆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줄 내려오면은 예 나와있죠. 건강을 치아를 원하고 치과의사는 이 목적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치과병원에 가는 일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치과병원에 가는 것 자체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89페이지 네, 세 번째 줄 보면은 치과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험은 우리에게 단지 도구적인 가치만을 갖는다. 그래서 중간에 쭉 내려오면은 간단히 말하면 파생적인 가치는 도구적 가치이고 비파생적인 가치는 본래적 가치이다. 그래서 파생적이다, 비파생적이다 또는 외래적이다, 내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본래적 가치라는 것은 내재적 가치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 자체가 그 안에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는 헬스를 하지만은 헬스를 즐기질 않습니다. 그 헬스를 하는 이유는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다.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인데, 그 건강이라는 것은 본래적 가치를 갖지만 헬스는 하기 싫은데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적 가치를 갖지 못하겠죠. 다만 이것이 개인의 주관적인 욕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이 본래적이고 비본래적이라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욕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성질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6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두 번째 문단, 공리주의 윤리학의 기본 원리는 옳은 것이 좋은 것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옆에다가 좋음에 대한 옳음의 의존성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세 줄 내려와서 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다는 것 자체가 본래적 가치는 아니다. 그래서 옳음 자체는 본래적 가치를 지니지 못하고 좋음이 본래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결국 공유주의 윤리학에서 도덕규칙이라는 것은 도구적인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공유주의 윤리학에서 규칙, 도덕규칙은 도구적으로 좋은 것이다. 90페이지, 무엇을 위해서 도구적으로 좋냐? 그 본래적 가치의 표준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쾌락주의적 공리주의, 행복주의적 공리주의, 이상적 공리주의, 라고 보는데, 쾌락주의적 공리주의는 쾌락이라고 대답하는 것이고, 행복주의적 공리주의는, 쾌락도 여러 가지 종류의 쾌락이 있는데, 질적으로 더 높은 쾌락이 있다. 그래서 이 쾌락들의 합을 생각해 보고, 이두 가지를 다 경험, 여러 가지 쾌락을 다 경험한 양식 있는 사람이 고른 질 높은 쾌락을 전반적으로 더 많게 하는 것이 행복이다. 행복한 삶이다. 그래서 행복이 본래적 가치의 표준이다. 또 이상적 공리주의는, 사실 다원 공리주의인데, 쾌락이나 행복이라는 가장 최소 단위로 분석될 수 없는 더 이상 분석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선들이 있다, 굿이 있다. 그래서 그런 굿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어 같은 사람이죠. 다음 문단 가면은 쾌락주의적 공리주의 기본 규범은 다음과 같이 진술될 수 있다. 먼저 벤담의 쾌락주의적 공리주의. 만약 한 행위가 쾌락을 가져다 준다면 또는 고통을 막는다면 그것은 옳다. 반면에 고통을 초래한다면 그것은 그르다. 여기 이두 진술을 이 쾌락을 행복으로, 고통을 불행으로, 쾌락을 본래적 선으로, 고통을 본래적 악으로 바꾸어 넣으면 각각 행복주의적 공리주의, 이상적 공리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일 개체에 대해서 본래적 가치 표준에 대해서 나름의 대답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살펴보았고, 그러면 이제 사회라는 것은 도덕규범이라서는 단일 개체의 가치 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 규범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는 누구를 위한 쾌락, 행복 또는 본래적 선이며 또 누구를 위한 고통, 불행 또는 본래적 악이란 말인가. 그래서 여기 이 퀘스천이 그 90페이지 두 번째 문단의 맨 마지막 줄에 있는 퀘스천이 개인에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공리주의가 답해야 할 질문이라고 할수 있겠죠. 91페이지 첫 번째 문단 마지막 줄 공리주의자의 대답은 모든 사람의 쾌락, 행복 또는 본래적 선이라는 것이다. 다음 문단 공리주의에 의하면 그것이 쾌락주의적이든 행복주의적이든 이상주의적이든 행동의 결과를 판단할 가치의 표준은 적용될 때 반드시 공평하고 보편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쾌락 또는 행복 선 계산의 보편성, 평등성의 원리라고 할수 있겠죠. 닷을 내려면 자신의 쾌락과 다른 사람의 쾌락 사이에 행위자는 엄격히 공평해야 하며 자신 또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편파적이어서는 안 된다. 공리주의자의 입장에서 볼때 모든 인간은 그들의 이익을 충족하는 데 있어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공리주의는 보편적인 윤리 규범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성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어떤 사람을 특별 대우하지 않겠죠. 특별 대우하지 않겠다면은 한 사람은 한 단위로서만 카운트 돼야 되고 한 사람이 두 배로 카운트 된다거나 이런 것은 한 개인의 가치 표준일 수는 있어도 사회 전체의 가치 표준일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리주의자의 대답, 모든 사람의 쾌락, 행복 또는 본래적 선이라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이 쾌락 한 수에서 하나의 단위로 다루어진다는 것이겠습니다. 이러한 공평성의 원리가 주어져 있다면 공리주의자는 개인적인 행동의 옳음 또는 그름을 결정하는데 그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겠는가? 세 가지 분류의 공리주의의 철점은 무시될 것이다. 그래서 이 물음에 이제 답해야 되는데 그 방금 우리가 두 번째 문단에서 답한 공리주의자의 대답이 어떤 완결된 대답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은 한 사람이 한 번만 카운트 된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질문에 대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한계 효용의 체감의 법칙이 어떤 기울기를 가질 것인가가 공리주의 원리를 적용하는데 큰 문제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과연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의 특정한 기울기가 보편적인 합의를 도출해 낼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 B, C가 행복이 10, 2, 1이다. 이런 사회가 있다고 합시다. 이 사회를 갑사회라고 부릅시다. 이갑 사회에서는 12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행복을 한 번씩만 카운트해서 더하면은 13이 되겠죠. 총 행복량이. 그 다음에 을 사회에서는 5, 4, 3이다. 5, 4, 3이라면 셋을 더하면은 어떻게 되죠? 5, 4, 3이면은 12가 되겠죠. 12가 되는데 13보다 12가 적죠. 그럼 갑 사회가 을 사회보다 더 좋은 사회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우리는 행복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측정, 행복을 이미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행복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파악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리주의는 그 행복의 수단이 되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개인에게 갖는 효용성이 어떻게 되느냐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 자원을 단점을 말해서 돈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돈이 12, 1 이렇게 분배되어 있으면 갑 사회는 13이 되고 총 돈의 양이 13이 되고 을 사회는 5, 4, 3 이렇게 분배되어 있으면은 을 사회는 돈의 양이 12인데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기울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기울기가 그냥 체감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은 갑 사회가 을 사회보다 더 좋겠지만, 한계용의 체감 법칙의 기울기가 급격하다, 그래서 급격하게 돈이 갖는 그 효용이 한 개인에게 있어서 줄어든다. 말하자면 돈을 갖다가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1,050만 원 벌어도 뭐 별로 그 사람의 행복에 큰 영향 안 미치지만, 80만 원 버는 사람이 130만 원을 벌게 되면은 당장 생활에 필요한 필수적인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행복량 유용성이 훨씬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한계 효용의 체감의 법칙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 적용하는 체감 법칙의 한계 효용 함수가 어떻게 기울기가 결정되느냐, 한 단위 늘어날 때마다 막 팍팍 줄어드느냐 아니면 조금씩 줄어드느냐, 그것을 결정함에 따라서 그이 공리주의 제다의 대답, 모든 사람의 쾌락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이 답이 완전히 수백 가지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공리주의라는 것이 단일한 이론적인 가치 표준으로서 그 역할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왜 A라는 한계 효용 함수를 택하지 않고 B라는 한계 효용 함수를 택했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답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A라는 함수를 택하지 않고 B라는 함수를 택한 것에 대해서 필연적인 과학적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가? 그러한 과학적인 설명은 이때까지 제공된 바가 없다. 공리주의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그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 바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개인에게 있어서 본래적 가치에 따른 표준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규범적 지침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공리주의를 적용하면 충분하다라는 대답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에게 있어서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이것이 곧 사회에 있어서 돈의 총량이 많다거나 아니면 돈의 분배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거나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단일한 답을 내려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리주의라는 것은 사실 달코 다른 진리, 즉 좋은 것은 좋은 것이다 라는 개인적인 가치 표준에 대한 진리만을 알려줄 뿐이지, 공리주의가 사회에서 여러 사람에게 공평하고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결국 독립적인 규범적 원리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즉, 카운트를 한 번에 한 단위로만 카운트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카운트할 것인가,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공유주의의 어떤 유용성의 원리 자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형 체감법칙의 기울기 결정이라는, 그리고 그 기울기가 공유주의가 적어도 규범적 이론, 가치에 관한 이론인 한 자연과학에서 끌어올 수 없다면 그에 대한 독립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견 처음에는 명백하고 직관적으로 너무나 명백해 보이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유주의의 캐치프레이즈, 모토가 사실상은 얼마나 양가적이고 애매모호하며 다른 뒷받침되는 도덕적 논증을 보충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인지 알게 되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92페이지 세 번째 문단. 공유주의자에게는 어떠한 행위도 그 자체로서 도덕적으로 그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 자체로서는, 왜냐하면 공유주의자에게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본래적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라 본래적 가치에 어떻게 복무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의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죠. 행위의 그름은 오직 결과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서 살인행위를 보자. 만약 어떤 특정한 환경 속에 특정인을 살해한 것의 결과가 만약 그가 살아남는다면 그에 의해 초래될 결과보다 세상에 더 적은 불행을 가져다 준다면 그를 살해하는 것은 오히려 의무이다. 예를 들어서 히틀러를 발견했다. 소년 히틀러를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발견했는데 아직 5살이라서 아장아장 그러면서 아직 그 콧수염이나 이런 건 전혀 나지 않고 하이 히틀러 이런 기미는 전혀 안 보인다. 이 타임머신 여행자가 히틀러를 죽임으로써 많은 비극을 막을 수가 있다면, 히틀러를 암살하는 것이 공유주의에서는 도덕적 의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의무론적 윤리설에 따르면 아직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생명의 권리를 침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리를 침해당할 만한 어떠한 그런 대가를 치러야 할 만한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5살짜리의 한 개체에게 죽음을 안겨준다는 것은 의무론적 윤리설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겠습니다. 반면에 공유주의는 어쨌든 간에 그한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냐, 아니면 다른 사람 수많은 그 대량 학살되고 전쟁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중요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락사 93페이지. 의사에게는 불치병 환자를 안락사시키기 위한 투약 행위가 첫째, 환자가 살아있을 동안 그 병을 치료할 방법이 발견된 가망이 전혀 없고, 둘째, 그 병이 주는 고통이 매우 심하여 의학적 수단으로 완화시킬 수 없으며, 셋째, 환자 자신과 친척들이 안락사에 필요한 약을 요청할 때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제착. 공유주의 윤리설에 의하면 깔끔하게 안락사 찬성의 결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의무론적 윤리설에서는 의견이 분분히 갈리게 되는데, 의무론적 윤리설에서 안락사를 무조건 반대하는 논변이 나온다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워킨의 Life's Dominion이라는 책을 나중에 살펴보면서 자율성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한 삶을 전반적으로 더 좋은 삶으로 만들 것인지, 어떤 삶이 더 좋은 삶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그래서 그더 좋은 삶을 기획하고 결정하기 위한 결정권을 정신이 온전할 때의 주체에게 준다는 의미에서 안락사를 찬성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젊은이가 있다고 합시다. A라는 젊은이는 자신감에 차 있고 튼튼하고 건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가족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신의 패밀리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걸 알았냐면은 5년 뒤에 자신은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정신도 잃고 심장은 여전히 박동하지만은 뇌도 살아 있고 그 사람은 이제 그 생명 연장 장치를 연결하면은 계속 살수 있지만 아무런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죽을 때까지 언제 죽냐? 70살 때까지 그렇게 생명 연장 장치를 연결하면은 살아있게 된다고 합시다. 그런 사실을 그 젊은이가 알게 됐어. 어떤 투시력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됐을 때그 젊은이는 자신의 삶이 35세에 딱 끝나버리는 것을 더 좋은 삶으로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은 35까지 온전한 삶을 살고 35살부터 70살까지 쭉 생명 연결 장치에 연결돼서 자신이 이제까지 경제적인 도움을 주던 패밀리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면서 또는 사회 공동체에 크나큰 재정적 부담을 주면서 아무런 의식도 없이 심장 박동 시간을 연장시키면서 플러스 35를 더한 그런 삶이 더 좋은 것이라 판단할 것인가? 그리고 그 판단, 무엇이 더 좋은 삶인가를 판단할 권리가 사회에 있는가? 아니면은 개인에게 있는가? 개인이, A가 B보다 더 좋다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사회가 그것을 B 생명은 무조건적으로 침해될 수 없다는 어떤 절대주의적 윤리를 끌고 들어와서 강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삶을 가장 중대하게 어떤 것으로 만들고 또 한편 다른 것으로 만드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 사회의 깊이 뿌리 박은 가치를 존중한다면은 안락사를 찬성하게 된다는 논변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리주의 윤리설은 복잡한 논변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안락사를 받지 않았을 때의 고통과 쾌락의 합을 계산하고, 안락사를 받았을 때 고통과 쾌락의 합을 계산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냥 이제 끝난다. 그 판단자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정신이 온전한 그 자신 개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93페이지, 공리주의는 복잡한 윤리적 문제들을 매우 간단하게 만드는 경향들이 있다. 즉, 문제의 행위가 다른 어떤 가능한 선택지의 행위보다 결과로서 더 적은 불행을 초래한다면은 그것이 일반적인 규범으로서는 그러다라고 판명된 일, 예를 들어서 살인, 자살 방조, 그리고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 사람을 차별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 상황의 독특한 조건 때문에 가능한 다른 선택지보다 더 적은 불행을 초래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옳은 행위다. 왜냐하면은 행위 그 자체의 속성에 의해서 옳고 그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잠시 쉬었다가 제3절 하도록 하겠습니다.